상남자의 경영수다 37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심현보입니다.
우성민입니다.
네, 정웅입니다.
네, 오지성입니다.
아, 세 남자가 아니라 네 남자죠? 네. 항상 헷갈리네요.
누굴 네. 빼신 거예요?
보통 세 명이 녹음했죠.
돌아가면서 녹음했죠. 네. 아, 저는 지난주 토요일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한참 못했었는데 사실 제가 브리스번에 있었거든요. 근데 브리스번에서 청취자를 만나서 저녁도 먹었어요. 그분이 그 저희 블로그 비주수다워드프레스.com 저희 블로그에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제가 언제 브리스번 얘기를 했었나 봐요. 녹음 중에. 그래서 이 자기가 브리스번에서 사업을 한다. 근데 뭐 한번 만나고 싶다 해서 제가 호주에서 저녁 때 시간이 많으니까 한번 만났죠. 만나서 좀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예. 김대권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여자분 아니시네요.
예, 여자분 아니었어요. 아, 우상 상무님 왜 여자라고? 왜 여자라고 생각한 거? 크리스마스 사업을 하는데.
그럼 뭐 만나셨다길래.
예, 본인의 그 심리를 남한테 대입을 하는. 장호영님, 오지성님은 잘 지냈어요?
네, 저 지금 자주 만납니다. 저
자주 만나요, 둘이서?
네. 어. 오피스도 되게 가깝고요.
오피스? 네. 뭐 역삼동에 있다고.
네, 네. 어.
야. 동종업계네요, 동종업계.
동업계 그렇죠. 경쟁한 게 아닌가요? 그럼 이제 한 건수를 주고 이제 경쟁하는.
근데 뭐 스테이지가 좀 달라가지고.
협력관계.
협력관계죠.
스테이지가 네. 어떻게 다르죠?
제가 더 초기고요.
장호영이 더. 네. 더 불확실할 때 돈을 넣고
그렇죠. 저 리스크가 크고요.
좀 확실해지면 오지성이
던지는 제가 리스크를 필터링하시면 오지성이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리턴도 딱 그렇게 배분이 나네 보통?
리턴은 지분율로 따지니까
지분율로 따지니까
그러니까 네. 그 오지성 예를 들어 오지성의 회사가 늦게 들어갈 때는 그 다일루션 시킬 때 그 레이즈를 네.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기업까지 더, 잘 커져 있으니까 저희가 투여하는 돈이 더 크죠.
그렇죠. 그렇구나.
이제 짬짬이가 일어나기 네. 굉장히 좋은.
짬짬이가 뭐래?
넘어가겠습니다. 기업 기밀인 걸로.
네, 오늘은 뭘 가지고 얘기하기로 했죠? 아, 오늘은 제2의 기계 시대라는 책인데요. 어, 아마존, 제가 아마존의 리스트를 가끔 보거든요. 근데 아마존 비즈니스 분야에 상당히 오랫동안 1등을 했었어요. 올해 한 여름 정도에. 그래서 제가 한 3분의 1 정도는 킨들로 읽었는데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늘 이야기 하자고 어, 정한 책이고요. 뭐 이 책의 아이디어는 요즘에 우리 항상 갖고 있는 지금 두 명은 특히 이제 벤처 캐피탈 하니까 네. 이 책에도 이제 사례로 나오는데 뭐 미국에 이제 터보텍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치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연말정산 되게 간단하잖아요. 간단하게 엑셀에다가 자기가 가족 수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내면은 이제 딱 환급을 받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만큼 간단하지는 않나 봐요. 그리고 또 이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세무사를 써야 되고. 근데 10년 전인가 그 2000년대 초반에 인투이트라는 회사에서 터보텍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거기다 이제 입력만 하면 정부한테 이 제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딱 작성이 되고 저도 미국에서 한번 써봤는데 그 미국에서 서머인턴을 했었으니까 소득이 있으니까 이제 연말에 그걸 해봤는데 아예 정부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 당시 이미 2005년에 그래서 그 딱 입력을 하면 바로 정부 그냥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그냥 제출이 그냥 돼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이제 소프트웨어 가격이 26불인가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 책의 사례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게 하나 나옴으로써 인투이트의 창업자는 수십억을 벌었지만 수많은 회계사들이 이제 직장을 잃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들은 인터넷이라든지 이 특히 이제 컴퓨터라든지 이렇게 발달하면서 뭐 항상 막연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잘 여러 가지 각도의 각도로 설명하고 이제 기술한 책인 것 같아요. 어, 특히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플루토크라트라는 책하고도 연결되는 내용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책을 한번 정해봤는데 장호영님은 뭐 이 책과 비슷한 주제 연극도 보셨다면서요?
아니, 네. 우연치 않게 네. 지인이 네, 친구분이 하는 연극이었는데
연극의 제목이 뭐죠?
로봇을 이겨라였습니다. 우연치 않게 요거 저희 책 제목이랑
로봇을 이겨라.
네.
언제 봤어요?
어제 봤고요.
이 연극은 저 외국 연극을 한국어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한국 분들이
예, 예.
약간 20대 후반에 30대 초반 되는 네. 그 분들이
네.
자기 파트를 직접 그 대본을 써가지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공동 창작이네요.
네, 공동 창작이고. 주제는 이제 비슷합니다. 저희랑 이제 먼 미래가 되면은
네.
로봇이 연기자들을 대체한다라는 큰 가설에서 이제 시작하는 연극이고요. 이를테면 뭐 지금 성형수술 하듯이
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얼굴로 성형수술 다 하고 로봇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연기 톤도 진정성 뭐 98%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가장 제일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로봇에다 심어서 연기자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나온 연극이죠.
그 연극의 그 무슨 시사점이나 그런 건 뭔가요?
결국은 이제 사람이 그 로봇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체해서 찾아서 해야 된다.
예.
뭐 그런 것들로 각각의 사람별로 자신이 어떤 것을 로봇보다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풀어나가는 그런 연극이었고요. 뭐 저희 책이랑 좀 주제가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제 초반부에 잠깐 그 체스 얘기 나오면서 인도 뭐 굽다 왕조 시대 인도 왕의 체스 얘기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제 전설인데 체스는 인도의 어떤 이 인도의 한 천재가 발명을 했다는 게 전설인데 전설에 따르면 그 체스의 발명가가 체스를 들고 6세기 굽타 왕조 시대 어떤 인도의 왕한테 찾아가서 아 이게 제가 발명한 체스입니다라고 이제 줬다는 거예요. 왕이 아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임이다. 너는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체스를 상납한 그 천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 저는 다른 건 크게 원하는 게 없고 그냥 먹고 살 만한 쌀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근데 많이 바라지는 않고 이게 체스판이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네모 칸에는 쌀 한 톨, 두 번째 칸에는 거기에 두 배인 두 톨, 세 번째 칸에는 거기에 두 배인 네 톨. 그래서 이 그냥 요만큼의 쌀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스가 64칸이래요. 참고로 64칸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결과는 뭐 어떻게 됐는데 결과는 인도의 그 왕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체스를 발명한 천재 목을 베버렸대요. 너무 화가 나서. 왜 그랬냐면 두 톨, 네 톨, 여덟 톨 이어가다 보면 32칸째는 약 40억 알이 필요하대요. 40억 알. 근데 그때까지 32칸째까지만 해도 약간 합리적인 수준이라. 왜냐면 40억 알이면 한 논 하나 정도면 40억 알이 나온대요. 실제로 세보면. 근데 그때쯤이면 32칸째부터 이제 33칸째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인도 왕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지. 응? 계속 두 배씩 늘어나니까. 그래서 64칸을 다 채우려면 지구에서 생산된 모든 쌀로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이 사람이 역함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하면 사람이 원래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기하급수적인 성장 있죠.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사람이. 이 또 다른 얘기 중에 하나가 A4지 있잖아요. A4지를 뭐
접는 거?
계속 접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지구에서 달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론적으로. A4지 두께가 접은 계속 그것도 계속 두 배씩 되잖아요. 접을 수 있다면. 접을 수 있다면.
어느 순간 되면 뚱뚱해요. 안 접혀지죠.
어느 순간 되면 안 접, 물리적으로 안 접, 안 접혀지죠. 근데 네.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면 역함수의 법.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해할 수 없냐? 또 이제 진화론적인 얘기인데 왜 이해할 수 없냐? 우리가 사는 건 이렇게 자연계잖아요, 자연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본적인 이 세상에 이루어져 있는 숫자들은 예를 들어 몸무게 그러면 아무리 뚱뚱해봐야 한 500kg, 세계에서 제일 역사상 가장 뚱뚱한 사람은 한 700kg 되겠죠. 그죠? 근데 뭐 아기는 뭐 태어나면 성인 기준으로 보면 30-40kg에서 뭐 500kg 10배 안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10배 안에서. 그 지구상의 인간들을 예를 들어서 1열을 쫙 세워서 뚱뚱한 사람과 가장 말 사람 성인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정규 분포를 그린다는 거지. 대부분 정규 분포. 응? 평균 뭐 예를 들어서 뭐 70kg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지구상에 인간을 돈이 가장 많은 사람과 가장 적은 사람 순으로 줄 세우고 그 돈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체중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역함수처럼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이게 벨코브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숫자를 기록을 하듯이 그러니까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뭔가가 이 축적되고 그 현상을 이해를 못한다는 사람 머리로는. 근데 그 서른 체스칸의 32칸째냐 33칸째냐를 가지고 제 2의 기계 시대라는 이 책 제목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왜 총균세 얘기할 때 왜 기원전 6세기 원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원판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도장으로 쭉 찍어서 문자처럼 찍었는데 사실은 그게 인쇄술이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그 전이나 후에 그 문자가 발견된 적도 없고 그러면 왜 기원전 6세기에 그 인쇄술 심지어 활판 인쇄라는 게 발명돼서 사용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 인쇄술은 1455년에 나타났냐? 다른 기반 기술이 예를 들어 종이도 없었고 예를 들면 종이도 없었고 그런 금속도 없었고 기반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수천 년 기다렸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반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뭔가 발생한다는 건데 역함수의 법칙도 마찬가지고요. 무어의 법칙처럼 뭐 반도체 집적 기술이라든지 다른 뭐 이런 이 보는 사람이 눈을 보는 센싱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무의 법칙도 기하급수의 이 법칙이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술이 나온다는 거죠. 이 책 첫번에 나오는 그 구글이 이 사람 없이 운전하는 자동차처럼 셔퍼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실제로 이제 그 캘리포니아 101에서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엔 불과 5-6년 전까지만 해도 운전이라는 기술 자체는 절대 로봇이 대체할 수 없었다. 없을 것이다 라고 저자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이 무슨 이 센싱 기술이라든지 뭐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접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절대 운전은 대체하지 못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지금 구글이 이제 그걸 개발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자기들이 그 차를 타봤고 우리가 이 인류의 기술적인 발전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 이 얘기로 체스판 얘기를 하면서 제2의 기계시다는 것도 체스칸의 그 40억 알, 눈 한마지기만큼 쌀이 생산되는 것까지는 이렇게 눈으로 봐도 그 다음에 지구에 그 다음부터 계속 두 배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지구에서 생산되는 전체 쌀로도 모자란다. 그럼 그 이 굽타 왕조의 왕은 예상치 못하게 자기 왕국을 넘겨줘야 되는 거냐? 그 사람한테도 열받아가지고 목을 베버렸다는데 자기 놀림 당했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 그 예상하기 어렵다. 굉장히 재밌는 재밌는 그 비유더라고요. 두 분은 이제 벤처캐피탈을 하니까 요즘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면서 뭔가 제2의 이 창업붐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서버 비용도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졌고 두 번째 지금까지는 전화기라든지 이렇게 한 가지 제품에 엄청나게 전화기와 전화기 올라가는 앱 두 가지의 이 모든 이 벤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하드웨어의 벤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제 웨어러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상한 하드웨어가 나오잖아요. 또 3D 컴퓨팅 얘기도 나오면서 그러면서 아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올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봤을 때도 좀 흥미롭게 저는 읽은 그 사례였던 것 같아요. 우선 사무는 뭐 흥미롭게 읽은 부분이 있었나요?
아, 솔직히 저는 뭐 워낙 요새 프로젝트가 빡세서 책을 다 읽지는 못했고요. 네. 근데 뭐 워낙 평소에 관심 많던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 요 내용이 약간 사회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하고 싶어요. 그 이 로봇이 대체하는 것, 꼭 로봇이 뭐 안드로이드형 로봇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로봇이 우리의 노동력을 대체해가는 게 우리한테는 뭐 유토피아를 담보할 것인가 아니면 디스토피아를 담보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책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 저자는 끝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약간 희망을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최근에 일어나는 작품의 그 형태들을 보면은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부분을 담보하지 않는가. 그 노동력이나 물리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로봇으로 대체되고 심지어 또 굉장히 낮은 수준의 AI, 낮은 수준의 지력을 요하는 것 작업들도 아까 그 심필장님 말씀하신 그 텍스 뭐 이런 것들 사실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약간 커머더타이즈드 된 기술이잖아요. 역량이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기계 혹은 이제 컴퓨터에 저희가 이제 일자리를 내어주게 되면 굉장히 창의적인 일, 뭐 아트 이런 것까지는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뭐 언젠가 그것도 대체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뭐 지금은 뭐 굉장히 창력 좋은 사람이 약간 그 대세라고 하면은 그때쯤 되면 정말 창의적이고 뭔가 진짜 기계로는 대체하기 힘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만 한 부락에 모여 살고 나머지는 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 빈민으로 전락하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보면은 기계가 다 일하고 우리는 기계가 벌어주는 음식으로 먹고 무료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게 풍요와 격차인데 이렇게 계속 자동화가 되고 신기술이 나타나면 당연히 우리 삶의 질은 또 풍요로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멜론 때문에 SK텔레콤 멜론 있잖아요. 그 정액제 가입하면은 스트리밍 서비스 받을 수 있잖아요. 멜론 때문에 제가 멜론 가입한 지 이제 한 4년 넘었나? 멜론 때문에 저는 굉장히 풍부하게 음악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무드에 따라서 내가 모르는 음악이 그냥 다 나오잖아요. 뭐 잔잔한 팝이 듣고 싶다. 그러면 그 멜론 그 코너가 있어요. DJ 딱 누르면 잔잔한 팝이 쫙 나오고 어떨 때는 첼로 음악이 듣고 싶다. 그러면 내가 몰랐던 첼로 음악 한 곡들이 쫙 나오고 풍요성으로 보면 굉장히 풍요롭죠. 근데 문제는 그 음악가들. 음악가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착취를 당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신 신해철 씨 때문에 사람들이 글 많이 올리잖아요. 뭐 신해철 씨 모든 음악을 맨론에서 다 다운로드 받아서 과연 신해철 씨가 얼마를 가져간지 따져보니까 몇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해철 씨가 평생 작곡한 모든 곡을 자기가 다운로드 받았을 때 법에 따라 이 약정에 따라서 신해철 씨한테 돌아가는 돈을 계산하고 몇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해철처럼 그렇게 작곡을 많이 한 사람의 경우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런 이 스트리밍 음악 때문에 음악가들 그러니까 창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착취 구조면서 그거는 이제 격차죠. 근데 풍요로 보면 이제 저처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또 엄청나게 풍요롭게 예전에 이 LP판이나 테이프를 사서 들을 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음악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한 달에 뭐 만 얼마를 내고 만 얼마면 예전 같았으면 LP판 한두 개밖에 못 사잖아요. 예전에 그 근데 그런 두 가지
정말 세대가 많이 차이 나시면 LP판 얘기하신 거 보니까
LP판 5,000원이었잖아요.
테이프 정도 얘기해 주셨으면 네. 좋았습니다.
LP판은 뭐 저도 잘
LP판 안 샀어? 나 중학교 때까지 LP판 있었는데
기억은 납니다.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크고 둥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시기보다 좀 큰 거 까맣고
영어로는 비닐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풍요와 격차인데 그런 우려를 누구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은 없는데 제가 이번에도 호주에서 보니까 호주의 슈퍼마켓을 가보면 그 사람이 계산해 주잖아요. 사람이 계산해 주는데 한쪽 코너에 그냥 무인이 그 쫙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할지 잘 모르니까 사람한테 가다가 줄이 기니까 무인으로 가거든요. 근데 무인 거의 다 돼요. 그 뭐 모든 게 다 처리가 되고 뭐 이렇게 사과 같은 것도 내가 이렇게 화면 딱딱 눌러서 사과하면 무게 바로 재가지고
이제 그런 직업들만 이제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 그렇죠. 마트에 네. 그 이 여성분들 이렇게 물건 체크아웃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로.
뭐 하이패스도 그렇고 저희 공항 입출입할 때도 최근에 무인으로 하는 게 사실 무인으로 하는 게 사실 눈도 안 마주치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네. 괜히 한마디 들을까봐 기분도 나쁜데. 네. 사실 이렇게 대체돼 가면 그분들은 어디서 뭘 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분들이 가서 뭐 갑자기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책에서는 이 명확한 뭐 답은 없지만 기계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찾아라. 그런 제안을 하잖아요. 책 후반부에 그 유명한 그 IBM의 딥블루. IBM의 딥블루가 체스 그랜드마스터를 이긴 게 1997년인데 그 이후로 어떤 인간도 컴퓨터를 이기지 못했대요. 그 이후로.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방식의 체스 경기 규칙을 도입했는데 사람과 기계가 페어가 돼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써도 돼. 뭐 컴퓨터를 써도 되고 스마트폰을 써도 되고. 근데 지난번 대회 우승자가 누구냐면 체스를 조금 둘 줄 아는 아마추어와 컴퓨터 세대를 갖고 한 사람이 그 팀이 이겼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과 컴퓨터가 이긴 게 아니라 아마추어와 기계 세대가 이겼다. 이제 기계와의 공존을 이제 이 사람이 제안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체스 얘기는 우리 지난번에 왜 시그널 앤 노이즈에서도 나왔는데 그 책에서도 이제 이 컴퓨터가 체스를 두는 할 때 그 연산 규칙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생각보다 흥미로워요. 이거 한번 읽어보면 체스가 이 규칙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말의 수도 딱 제한적이고 칸 수도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초반부, 중반부, 종반부로 나눠보면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신호와 소음에서 초반부에는 사람이 유리하대요. 왜냐면 초반부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전략적이고 추상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도 필요하고 근데 종반전으로 갈수록 종반전으로 기계가 유리하대요. 왜냐면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컴퓨터가 체스를 두는 방식이 다른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쭉 돌려가지고 뭐가 어떤 움직임이 어떤 무브먼트가 더 승률이 높으냐를 그냥 딱 제안하는 거거든요. 종반부로 가서 이제 당연히 경우의 수가 좁혀 들어가니까 근데 초반부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초반에 어떤 게임의 판세를 정해져 나가는 거는 이제 사람한테 유리하고 종반으로 갈수록 컴퓨터가 유리한데 기계와 공존을 이 책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추상적인 얘기인데 세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아이디에이션,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일,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일, 그 다음에 큰 틀에서의 패턴을 인식하는 일, 그리고 복잡한 의사소통. 이 세 가지는 기계가 대체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제는 인문학의 시대다. 뭐 이런 건 컴퓨터가 슈퍼컴퓨터 할 수가 없잖아요.
관심도 없겠죠.
그런 아이디에이션. 그 소비자가 뭘 원한다. 이런 거는 슈퍼컴퓨터가 제안할 수는 아무리 빅데이터라고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아이디에이션이라 하면 제가 이제 이번에 올해 호주에서 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보고를 할 때 이게 필요하다. 응? 우리 그룹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할 때 데이터 분석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제 제안의 근거 자체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상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약간 다른 단계로 진입했다. 중국 때문에. 뭐 이런 기반이 하나가 있었고. 뭐 이건 당연히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제 생활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상품, 그러니까 이 그로서리 상품은 특징이 그로서리 상품은 한번 그 점포에 가서 소비자가 구매를 해서 먹어봤는데
맛이 없으면 그 실망감은 다른 라면이나 물이나 뭐 다른 자파에 비해서 엄청나게 오래가고 심지어 그 점포를 다시 안 간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의 경험을 제가 보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이제 주변에 뭐 무슨 마트 뭐 무슨 마트도 있는데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해요. 왜냐하면 소고기 돼지고기를 산다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히 이제 이 일반 서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이거든요. 소고기 돼지고 집에서 특히 집에서 먹는 거 한 달에 한두 번이죠. 또 대부분의 경우에 명절이라든지 손님 왔을 때라고요. 또는 자기 애 생일이라든지 그 맛이 없으면 사실 그 이벤트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소고기 돼지고기 눈으로 봐서 잘 이렇게 잘 몰라요. 사실 퀄리티를 잘 몰라요. 사실은 이게 냄새가 안 나는지 이게 아무리 주부 구단이어도 이 냄새가 나을지 질길지는 몰라요. 이게 경험상으로 그냥 이 배팅을 하는 거지. 근데 한번 샀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그 식구들 전체가 이렇게 아 무슨 마트에 소고기는 맛이 없어. 되게 몇 년을 가요 사실은. 아 몇 년 가요 사실. 그리고 그거 좀 안 간다고. 아 거긴 맛없어. 근데 만약에 한 두세 번만 품질이 괜찮다. 그러면 가게 되지. 가게 되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트랙션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래픽 제너레이터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서 물 라면 이렇게 집는데 사실 물 라면에서 돈 남기는 거거든요. 소고기에서 돈 남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고 이제 다른 연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뭐 해도 뭐 이런 건데 사실 이런 거는 빅데이터가 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물어본다고도 잘 안 나와요. 이런 걸 뭐 실망하셨습니까? 뭐 일정 뭐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이 무엇을 구매하고 구매한 이후에 만족도를 느꼈는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그냥 이 오랫동안 관찰한 생활에서 나오는 거지 그거를 빅데이터로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 소비자를 그 이 컨텍스트 하에서 이해하는 것 자체는 아마도 빅데이터가 할 수 없는 영역이
하더라도 아주 거야. 뭐 아주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든가
그렇죠. 아 어제 조선일보에 되게 흥미로운 기사가 났던데 그 위클리비즈인가요?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봤어요? 예. 거기 보면 그 인문학적인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컨설팅을 하는 그 이 회사가 소개가 됐는데 되게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거기에 나온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회사 이제 덴마크 회사인데 레고를 이제 자문을 해줬는데 레고가 이제 잘 안 팔려서 이제 위기에 처했는데 이 CEO가 이제 맥킨지 출신 왔어요. 근데 뭐 소비자 조사하고 한다 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 회사에서 제안한 거는 아이들에게 놀이란 무엇인가 이거 그 질문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무슨 뭐 고객 설문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두 명이 관찰을 했대요. 관찰을 하고 나온 결과가 뭐냐면 아 사실 아이들은 더 복잡한 걸 더 좋아한다. 레고가 가정했듯이 레고는 이 조립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더 쉽게 몰입할 수 있는 이 굉장히 쉬운 장난감으로 그런 이 경향을 갖는데 이 회사 제안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단계를 나눠서 뭐 6세형, 7세형, 8세형 계속 나눠야 된다. 더 복잡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왜냐면 아이들은 이 설문조사에 나온 것처럼 복잡한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하는 것만 복잡한 걸 좋아한다. 그래서 그 전략을 바꾸면서 레고 매출액이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저는 그 조사 결과도 우리가 흔히 아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나 뭐 고객 설문조사 절대 못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관찰하고 깊이 숙고를 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결과다. 뭐 계속 뭐 우리가 수십 번 얘기했지만 스티브 잡스는 고객 조사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 사람도 이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이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인 거고. 저는 이런 이 아이디에이션은 이 기기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업에 좀 한정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은 좀 이 더 각광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제 최근에 보면은
네.
전략 컨설팅도
네.
충분히 로봇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생각보다 전략 컨설팅이라고 하지만 그 전략이 정말 참신해가지고 완전 뭐 하늘에 떨어진 전략 세우는 컨설팅 회사 사실 제가 잘 못 봤어요. 오히려 클라이언트들 요구도 대부분 다 이제 뭐 요구 분석해서 고객 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봐주시고요. 이렇게 굉장히 플레인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레인한 스트래티지를 세우는 게 기본적인 저희의 루틴이라 사실 보고서 만드는 게 뭐 작업의 한 50% 차지하는데 그것도 기계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최근에 뭐 그래프 만드는 것들도 다 뭐 싱크셀이다 뭐다 이렇게 대체되는 경향들을 보면 물론 심심찬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코어의 아이디어 자체는 대체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우리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진짜 코어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거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저는 너무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지금 우리 현존 인류 중에 심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를 고민을 하고 그런 데 쓰는 시간이 인류 전체 양에서 저는 1%가 안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99%는 굉장히 루틴하고 다 리플레이스, 기계가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일을 저희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그 루틴한 일만 한 사람한테 조금 더 창의적인 쪽으로 유도하면은 화를 내더라고요. 왜 무리한 걸 지시하시냐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방금 말씀하신 데서 지금 현재 인류는 그렇게 99%는 언제든지 그래왔었고 1% 혹은 1%에서 그 0.1% 정도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세상을 이렇게 혁신시켜 왔는데 기계가 이 99%를 대체해버리면 나머지 99%의 인류는 이제 갑자기 강요받는 거죠. 너 아이디어 내라.
지금 약간 그런 세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씩 뭐 그 모든, 보이는 세대죠.
모든 기업에서 뭐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혁신이 어쩌고 뭐 구글을 벤치마킹해라 뭐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 아까 유성근 상무 얘기한 대로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그게 너무 초기에다가 너무 이렇게 뭐 영어로 소피스케이티드지 못해서 그런지 최근에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도 빅데이터 같은 거 되게 많이 도입을 했고 뭐 컨설팅 의뢰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런 거 관련해서. 근데 보면은 이 빅데이터를 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야 빅데이터라는 게 있으니 뭘 어떻게 할지 아이디어를 갖고 와봐. 근데 사실 안 나옵니다. 그 박사들 여러 번 수십 명의 박사를 갖다 놔도 뭘 할지 전혀 안 나옵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살아오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이제 이 제2의 기계 시대가 도래를 해가지고 사실 저만 해도 뭐 제가 쓰는 시간에 한 0.1% 정도를 진짜 고민해 쓰고 나머지는 기존에 해왔던 거를 조금 더 임프로브하는 거에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요 책의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이 더 많아졌어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좀 시사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금이 제2의 기계 시대, 그러니까 기계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1970년대 이 집적 회로가 발명된 이후에 이제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나오고 지금 이제 슈퍼 컴퓨터 뭐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 이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1970년부터 2010년대까지를 봤을 때 95년 이후로 제2의 기계 시대라고 보더라고요. 이제 엄청나게 개인화된 컴퓨터가 이 기능이 좋아진 시대. 근데 이 시대를 뭐랑 비교하냐면 전기화 시대. 1890년부터 1930년대까지를 전기화 시대 이제 공장에 전기가 도입된 거거든요. 전기 이전은 뭐냐면 이제 증기기관.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옷감을 만든다거나 뭐 어떤 발전을 할 때 물을 끓여 가지고 그 증기 터빈의 힘으로 이 뭔가 설비를 돌려 가지고 뭐 오핀도 만들고 뭐 이런 시대에서 이제 전기의 힘으로 전기를 끌어다가 전기의 힘으로 공장을 돌리는 시대 이제 전기화 시대라고 하는데 재밌는 관찰 중에 하나가 증기 시대에는 이 동력이 하나잖아요. 예를 들어 터빈 하나 돌린다. 그러면 그 터빈을 돌리는 동력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 써야 되잖아요. 그 이 베어링을 다 배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3차원적으로 공간이 설비가 돼야 되는데 모든 건 그 증기 기관 옆에 다 붙어 있어서 3차원적으로 공간이 설비가 돼야 되는데 전기 시대에는 전기선만 끌어다 놓으면 되니까 리니어하게 길쭉하게 설계를 하면 되는데 공장을 전기화 시대에 맞는 공장 배치가 나온 거는
전기가 도입된 지 30~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이 프로세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의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증기 시대에 맞는 공장 배치 조직 구조로 기업이 운영됐었는데 30~40년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야 전기 시대에 맞는 이 공장의 배치 조직 구조 그러니까 지금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는 지금 제 2의 기계화 시대라고 본다면 아직도 우리 이제 대기업의 임원들은 자기들이 신참일 때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자극구 이렇게 네모칸 그려가지고 보고서 만드시던 분들이거든요 지금 임원들이 그리고 보고할 때도 이 흰 종이에다가 차트 그려가지고 손으로 매직으로 써가지고 그 보고하시던 분들이 지금 임원분들이시고 저희가 90년대 학번이 최초로 입사했을 때 컴퓨터를 받은 시대거든요 저희가 90학번만 해도 입사했을 때 컴퓨터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90학번들이 근데 93부터 컴퓨터가 있었고 인터넷이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연결됐어요 이렇게 라인으로 그 전까지만 해도 90학번 89학번들이 회사를 입사하면 컴퓨터는 한 부서에 하나 정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 써 가서 근데 나머지는 다 책상에 앉아서 손으로 볼펜으로 보고서 그리고 이제 고객 면담하고 그러니까 제2의 기기 시대에 맞는 지금 이 조직 구조 프로세스가 없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이제 앞으로 모바일 시대에 맞는 뭔가 나오겠죠 지금 사실 스마트폰도 나오고 수억까지 지금 앱이 나왔기 때문에 세상이 변했는데 지금 우리가 회사가 조직되고 회사가 돌아가고 이거는 다 옛날에 심하게 얘기하면 컴퓨터 없었던 시절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도 PC 시대에 지금 맞는 지금 조직이거든요 사실은 아까 뭐 보고서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보고서가 이제 앞으로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보고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없어질지도 몰라 앞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뭔가 앱이 나와가지고 대화할 때 이제 빔 프로젝터도 막 손안해지는 빔 프로젝터 나왔잖아 대화할 때 뭐 하나 딱 띄고 그냥 근데 뭐 손가락으로 이제 하면서 뭐 이거 아니에요 이런 대화로 끝낼지도 몰라 앞으로는 보고서 자체를 아마 안 만드는 시대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2의 기계 시대에 맞는 이 프로세스나 조직 구조가 안 온 건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란 세대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30~40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노동 생산성도 생산성의 역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생산성이 오히려 저하됐다 거죠. 왜냐면 사고 방식은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에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PC가 컴퓨터라는 게 등장하니까 70년부터 90년까지는 미국의 노동 생산성을 감소하다가 90년 이후에 갑자기 증가를 한 정규화 시대도 똑같은 현상을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약간 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모바일과 뭔가 우리의 주의력과 창조력을 분산시키는 엄청난 SNS 이런 이 상황에서 지금 약간 생산성이 좀 떨어지고 그렇죠.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 시대마다 인재라는 게 저는 계속 달라져 왔는데 이제 미래의 인재는 이런 진짜 쓰레기처럼 넘쳐나는 많은 정보 하에서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이제 진짜 정보를 가공할 줄 알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이끌어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까지와 다르던 거 옛날에 농사 지은 사람들은 농사 지으면 되고 옛날에는 이제 공장 가서 일하면 되고 하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가서 뭐 아무 할 게 없어요. 제가 진짜 무슨 뭐 사업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이어 할 것 같지도 않고요. 하이어 할 필요도 없고 거의 버추얼이죠. 지금이야 이제 중국 가서 이제 중국에 생산해 오는데 이제 중국이 다 이제 그 기계화 되면은 정말 이제 그 3D 프린터로 만들어 가지고 유통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변하면 이제 정말 아이디어 있는 몇몇 개인만 살아남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 두 분 호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자기 툭 들어왔어.
네, 갑자기 툭 들어오셔 가지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네, 방심하고 있었네요.
지성 먼저.
저는 그러면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제 저가 이제 책을 읽으면은 하나가 이제 지식의 습득이고 또 하나가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어떤 시사점이 있느냐인데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시사점을 얻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앞으로 어떤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졌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두 가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거고 하나는 앞으로의 삶에서의 고민에 대한 건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기서 얘기하는 결국 이게 정보혁명 때문에 이 기계시대라는 게 도래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근간에는 모든 원자들이 중요했던 개념을 이제 디지트로 전부 다 바뀌니까 영향력이 동시적이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진다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결국에 이 정보를 갖다가 다루는 사람들이 창업을 한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 쪽에선 두 가지 아젠다가 잡힌 건데, 하나는 아까 이제 심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기술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지만 기술의 수준이 딸리기 때문에 사람의 힘이 섞여야만 하는 일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모든 게 디지털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서비스 같은 게 나오자마자 글로벌화를 면할 수가 없거든요. 글로벌 업체들한테 먹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글로벌로 가거나, 그래서 이 글로벌 우리나라에서 촉발이 돼서 글로벌에 될 수 있는 서비스가 뭐냐, 그래서 저는 이 모바일 서비스 업계에서 1조 밸류의 회사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딱 시발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시 아까 첫 번째로 돌아와서 현재 기술이 못하는데 인간의 힘이 조금 섞이면 되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되게 대표적인 얘가 플리토라는 서비스예요. 응? 플리토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건데,
무슨 서비스예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통번역을 할 때 지금 이제 구글 트랜슬레이터 쓰면 굉장히 부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집단지성을 이용해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인간과 기계의 공생에 시작된다 이 멘트를 쳐서 올리면 한국어를 할 줄 알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을 해서 다시 올려줘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일종의 그 리워드가 주어지고.
어떤 리워드가요?
뭐 그 포인트 같은 게 주어지고 그 포인트가 나중에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거기는 지금 그 어떤 번역 기기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정확하게
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예, 집단이 하는 거예요. 서로가 집단지성.
그 서로가 서로 도와주는 거.
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쌓여서 구글에서 그걸 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그런 거죠. 지금 사람 그 단어나 문장 인식이 잘 안 되는 기술의 한계를 사람의 지원으로 극복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시사점들을 얻었고 저는. 근데 이제 앞으로 살면서 고민할 포인트는 이게 결국에 이제 기계가 인간을 대체했을 때 만약에 파이가 100자리에서 기계가 99를 가버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99에 있던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고민을 먼저 하거나 좀 더 적극적인 사람들이 이 파이 자체를 기계한테 넘기면서 인간이 또 할 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 누구 몫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거는 프레임을 짜는 사람의 몫이고 그 프레임을 짜는 거는 결국에 개인의 자발이거나 정부의 규제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반드시 고민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넥스트 머신은 뭐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꼈던 가장 큰 위기의식과 그 퀘스천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공상과학 만화 미래를 그린 거예요. 미래 우리나라 과학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는 거 하에 아주 미래의 대한민국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거 보면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아 막 자기 우상 열 그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그 주인공 아빠는 과학자야. 과학자 뭐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좀 의미가 있게 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 행복하게 사는 걸로 나오는데 하는 일이 정원 가꾸기, 놀기. 뭐 사실 이제 어떻게 그걸 또 행복하다고 할 수도 있어. 노동 안 하고 이렇게 대부분 다 살고 있어요. 뭐 기계가 다 해주니까 기계가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 사는 사람들은 다 그냥 정원이나 가꾸고 테레비 보다가. 저는 그것도 디스토피아의 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지적 능력이 뛰어난다든가 아니면 그 시대에 맞는 그 역할을 할 만한 게 아니면 너는 정원에 꽃에 물이나 주고 수영이나 하고 그 사람이 애를 키우면서 너는 뭐가 되라고 할 때 생각하면 너도 나처럼 정원 갖고 물이나 주고 이런 그 저는 어릴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참 저거 별로 안 행복해 보인다. 우리 아빠 과학자가 되지 않으면 다 불행한 인간이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었는데 방금 이제 오성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프레임을 누가 제대로 짜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지금 뭐 딱 작금의 현상에 나타나는 게 현대 자동차만 해도 조금 더 기계화를 많이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조 관계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생산성 높이려고 하면은 전환하는 게 맞고.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 백업이라든지 그 프레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걸 바로 전환은 못 하고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유럽 문명이 그리스 시대에 많이 기반하고 있잖아요. 결국 로마도 이제 뭐 철학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를 많이 차용했고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도 컨셉 자체는 그리스에서 나왔는데 이제 그리스 시대 특징이 뭐냐면 소수의 시민과 다수의 노예거든요. 소수의 시민은 수천 년을 계속 인용하는 뭐 무슨 철학이라든지 뭐 문학이라든지 시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거기 뭐 예를 들면 그 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뭐 연극을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그리스 시대 때 뭐 시를 쓰는 뭐 누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방금 얘기한 그 할 일 없는 그런 노예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인데 엄청나게 근데 노예를 사람으로 간주를 안 하면 문명이 발전한 거고 노예를 사람까지 범주 안에 넣으면은 굉장히 이 차별적인 사회인데 그 앞으로도 이게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 저는 그 이제
관점에 따라서
관점이라기보다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노예가 기계가 이제 노예들이 하는 일을 다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슈퍼마켓에서 돈 체크아웃하고 이거는 사실은 무슨 자아실현 아니 그런 분들 이제 이 방송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
저희 전체 의견은 굉장히 이게 말씀드립니다.
위험한 발언을
네. 네. 아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슈퍼스타 K 준비하면서 그거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기가 되, 아니 문제는 근데 그걸 얼마나 우리가 사람끼리 아까 말한 풍요 격차인데 분명히 뭔가 그걸 사람들이 기계가 그걸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잉여라는 게 발생하는데 그걸 얼마나 우리 이 정치적으로 사람들끼리 잘 나눠 가지느냐 제도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잘만 하면 그리스처럼 이렇게 엄청난 여가 시간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면서 고도로 문명이 발전하는 사회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디스토피아처럼 굉장히 누구는 거의 일자리가 없어서 엄청나게 궁핍하게 살고 몇몇의 슈퍼스타는 엄청난 돈을 벌면서 이 한가롭게 사는 그래도 요즘에 이제 뭐 토마 피케티 책도 나오고 굉장히 화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 토마 피케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강제적으로 부를 분배하자는 거예요 결국에 예. 무슨 글로벌 무슨 자본세인가요? 뭐 글로벌 부유세인가요? 뭐 그런 네. 얘기가 뭐냐면 뭐 한국과만 예를 들어 스웨덴처럼 복지국가라서 도망가니까 어? 스웨덴 복지국가라서 세율이 높잖아요 그럼 영국 간다고 막 아바가 막 도망갔듯이 근데 아바 도망갔나 안 갔나 잘 모르는데 도망갔나? 어쨌든 그 사람 주장은 글로벌 부유세를 도입해서 강제적으로 나눠 가져야 된다 결국 기계와 컴퓨터로 인해서 이 단순한 노동은 대체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막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게 가는 건 맞는데 또 다른 제도적인 문제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잉여를 어떻게 나눠 가지느냐 그걸 강제적으로 나눠 가지자. 그거 말고 대안이 없다. 이런 철학인 것 같아요, 보면.
그 책에도 그 뭐 3천만 원을 벌면 그 이 일을 거의 하지 않 소득이 500인 사람은 뭐 2천만 원을 그 1,500만 원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뭐 0인 사람은 정부에서 1,5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해 갖고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철학과 거의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런 소득 분배 기능은 없으면 이 사회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뭐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밥만으로 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의 이유를 주는 게 저는 더 프레임에서 더 핵심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밥을 줬으니
소설 쓰고 시 쓰겠지 그리스 시대처럼 막 철학하고 막.
전 타락할 거라고 꽃의 문학도 타락할 거라고
물론 타락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우리 사회가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에 우리가 전체가 다 평등하다라는 어떤 시민자유까지 왔다가 다시 이게 그리스 로마 시대처럼 되는 그렇죠. 분위기가 되면 이 나머지 할 일 없는 99%의 그 뭐 저도 이제 그 시대 되면 창의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일 없는 99%에 해당할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뭐 그 인생에 대한 사실 그 인생이 의미가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타락밖에 길이 없지 않을까. 소돔과 고모라가 전체 전 인류가 소동받고 뭐라가 되는 방향으로다.
근데 이제 우성민 상무는 이제 열심히 컨설팅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건 무슨 어떤 움직이죠? 컨설팅을
네, 호주에 가서 보니까 호주는 땅 파서 먹고 사는 국가거든요. 땅 파면 막 석탄이 나오고 땅 파면 우라늄 나오고 뭐 갖다 팔고 막 마이닝이 이제 되게 그 마이닝으로 땅 파서 돈 버는 거거든요. 그거를 또 복지국가예요 호주는. 애 한 3명 나면은 먹고 살아요. 애한테 나오는 돈으로 그 애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부모한테 먹고 살 걸 주거든요. 애를 낳으면은.
그러니까 한 명 더 넣고 갈까요?
어, 근데 호주는 또 이렇게 시민권이 이민 그게 또 이렇게 쿼터가 있기 때문에
요새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어찌됐건
좋은 정보를 맥커리에 취업하면서 오래 다니면 스폰서 해줍니다.
형님 저희 법인도 스폰서 해줘요.
아 그래요?
어. 어쨌든
많은 분들의 관심 받아요.
가끔 깨알 같은 정보 드릴게요.
어쨌든 한강에 살거든요. 한강에 살잖아요. 타락 안 해요. 타락 안 하고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히 가족주의로 가. 그러니까 가서 애기 안고 애기 어? 애기랑 놀아주는 시간이 하루에 최소한 서너 시간인데 그것도 평일에는 주말에는 하루 종일 같이 놀고 봐줘야 돼서가 아니라 즐겁게 왜냐면 제가 몸이 편하니까 그리고 뭐 때 되면은 2, 3주씩 휴가 가고
응? 저는 한국 사람들은 타락할 것 같고요 호주 사람들은 제가 아까 그 공상과학 만화에서 봤던 것처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가든에 물 주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저는 그것도 무슨 꿈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땅 파먹고 땅 파먹고 석유 팔아먹고 살고 이런 게
그 사람들 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 약간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호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인상적인 순간 중에 하나가 제 인도네시아의 이제 장어 때문에 잠깐 출장을 호주에서 인도네시아로 가는데
민물 장어의 꿈이네요.
글루텐전문. 민물장어의 꿈. 민물장어. 근데 가는데 비행기를 이제 타는데 시드니에서 호주 할아버지예요. 머리 하얀 할아버지인데 몸은 탄탄해. 근데 나이는 보니까 60대인데 되게 조용한 할아버지인데 내 앞에서 이제 탑승 수속을 하는데 짐을 붙이는데 짐이 그 서핑보드더라고. 몸이 탄탄한 60대 할아버지인데 그 표정은 잊을 수가 없는데 진지하면서도 초탈한 표정이랄까? 굉장히 이렇게 아, 그 영어에 그런 표현 있잖아. This is what I do. 그런 말 표현 있잖아. This is what I do. 서핑보드를 이렇게 이 딱 체크인 시키면서 뭐 이제 사인하고 물론 이제 그 할아버지 이코노미인데 옷차림은 굉장히 남루해요. 남루하고 막 그런데 인생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할아버지는 직업이 뭔지 모르겠어. 호주에서. 근데 발리 가서 서핑 타다가 또 오면은 또 여기서 또 먹고 살 만큼 일을 하다가 또 가다가 뭐 이렇게 살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 뭐 그게 그걸 타락이라고 볼 수 있나?
어? 평생을 모아서 한번 가시는 걸수
아, 그렇게 가도록 잘 유도하는 게 또 사회 기능이겠죠. 사회 기능인데 어찌 됐건 저는 그래서 이 뭐 방금 얘기한 건 여과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너무 많은 여과로 인한 타락 뭐 이거 뭐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얘기 이전에 어쨌든 이 기계가 사람이 하는 단순한 일을 대체하는 거는 좀 냉정하게 바람직한 거고 다만 그렇게 해서 생긴 잉여를 어떻게 이 사람들과는 잘 나눠갔느냐의 문제 그거는 이제 이 토마 피케티의 또 어젠된 것 같아요 네. 그건 또 다른 얘기고 그래도 기계화 시대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게 해라. 만약에 지금까지 개인의 어떤 어젠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근데 사회적인 어젠다라면 어떤 부의 분배, 부의 강제적인 분배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이게 다 결국에는 정치 사회적으로 연결이 돼서 참 저는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제가 읽은 다른 책에서는 이제 3D 프린트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모두가 다 셀러가 될 수도 있고 모두가 다 바이어가 될 수도 있고 모두가 다 이렇게 매뉴팩츄러가 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이 부의 민주주의가 이제 가, 가능해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3D 프린트 그렇게 해도 못 만드는 애는 못 만들 거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여가를 어떻게 쓴다 뭐 이런 약간 단편적인 것보다는 나머지 99 지금 뭐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머지 99% 뭐 저를 포함해서 무슨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있나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나머지는 진짜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는 왜 살고 있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이하 노동하면서 왜 살고 있지 생각을 잠시 잊고 있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저희.
그렇지.
아 노동하면서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너 돈 벌다 보면 이제 내가 왜 살고 있지 가만 그 생각 잠시 접어두고 이제 살고 있는데 여가 시간 많아지면 진짜 왜 살고 있지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자살률도 진짜 저는 한 100배는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울한가요?
아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좀 디스토피아적인 얘기인데 네, 제 얘기 시간은 뭐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그 너무 그 기사가 인상적이어서 그분들이 책을 또 냈더라고요. 책 제목이 The Moment of Clarity. 근데 번역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알라딘에서 찾아보니까 번역은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킨들 다운로드 받아서 읽고 있는데 뭐 언젠가 또 그 이 책 갖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가가 너무 많으신 거 아니세요? 책만 읽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여가야.
노동을 좀 하셔야겠는데.
선진입하신 거 아니에요?
기계 시대로
인류 시대로.
제일 기계 시대 살아남는 책 많이 읽어야 돼요. 아이디에이션. 전 아이디에이션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의
밑에 노예들도 책을 많이 읽고 있는지.
저는 뭐 경험을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경험도 하잖아.
우리 훈장 선생님 같아가지고.
경험도 하잖아. 나는 저 경험도 하잖아. 저 아저씨.
그렇죠. 민물장어도 만나고.
민물장어의 꿈. 어? 저 소재들도 하고.
네.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아 우리 올해는 한번 뭐 번개나 이런 거 안 하나요?
연말인데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연말에 한번 하시죠. 12월 말에.
네.
저 12월 중순까지는 뭐 거의.
아 그래?
그 피통 싸고 있어가지고요. 예.
12월 말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미리만 적으면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뭐 저희 여기 또 했대고요. 여기 바꿔요. 그 바뀌었어요. 일식집으로.
아. 어 일식집으로?
예, 아, 12월 초에 오픈합니다. 그래서.
12월 초 며칠 오픈이에요?
몇 시요?
그냥 아직 공사 중이라
시간이 중요하군요.
아니
며칠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몇 시까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고요.
아,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가게요.
아, 한 10시 11시까지 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날은 좀 더 오래 하라고 얘기하면 되죠.
어 그럼 거기서 하면 되겠네.
네, 그 만약에 안 잡히면 네.
상호 정했어요?
네, 원래 있던 거 하는 거니까 상호는 있는 거.
어 상호 뭐예요?
코고로 벤또
처음 들어보는데? 그거 그 무슨
원래 프랜차이즈? 홍대에 있던 거고요. 아. 아는 분이 하는 거
프랜차이즈. 아, 이자카야식이에요?
네. 어. 근데 조금 이제
도시락집이 아니라
벤또집이 아니
그냥 일반 벤또집은 아니에요. 일식집이고 이렇게 테이크아웃용 이런 거보다는 약간 이렇게 일식점 나오고 예.
이자카야?
이자카야
그 술 먹는 거야?
술도 먹고
어. 거기서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무제한이네? 술안주 무제한 인당 만 원?
그럴 거면 소고기도 들고 오세요.
와서 노동 좀 하시든지 노동을 좀 하시든지
노예들을 괜찮고.
아 근데 나는 또 공개 방송도 한번
아직 우리가 EJ 되기에는 좀 아직 좀
아니야 내가 호주 브리스번에서도 청취자 만났는데 이 빨간 책방이 홍대 카페에서 공개 방송하는 그 카페 있거든요.
압니다.
걔네들이잖아. 그분들 빼주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 빌려서 하면 안 되나? 그
아 여기서 하면 되죠 뭐.
아 여기는 그 사람이 올 수가 없잖아.
왜요?
뭐 장소는 뭐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저희가 공개 방송을
안 와.
비공개로 되면 어떡합니까?
지금 뭐 제가 자주 듣는 그 심리 상담 방송도 지금 요새 그 공개 방송 하려는데 참여자 모집이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뭐 아니면 다음에 그 저 제 친구 조진서랑 같이 네. 뭐 조인트로 한번
조진서 기자님 네. 초대합니다.
조진서 기자님. 네. 아까 방송 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네. 그 조진서 기자님이란 분이 팟캐스트를 오픈하셨다고요?
네네. 어. 아직 근데 팟캐스트 올리신 건 아니고요. 어. 네.
진서야 한번 와라.
조진서 기자님께 저희 방송을 소개하면서 용기를 북돋으셨던 그렇죠. 분도 함께 초대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쪽 팀이나 우리 좀 합치지.
아, 저 너무 좋죠. 어? 그쪽 팀만 뭘 따로 해. 합쳐주시면.
어? 그쪽 팀이 일단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요. 조심해야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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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부해? 방송 컨셉이 다른가?
한번 지켜보죠, 뭐.
좋습니다.
네. 예, 그럼 여기까지 37번째 에피소드 제2의 기계시대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저희 오프 모임 할 때 청취자분들 한번 모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돈을 좀 내고 사람 좀 많이 부를까? 막 우리가 내가 스폰서를 하니까 다섯 명밖에 못 부르잖아. 그냥 번개 형식으로 인당 우성님네 일식집 인당 얼마인데? 인당 3?
차차 논의하시죠. 지금 여기 이거
정해 정해. 얼굴 골라야지 방송하는 날밖에 없잖아. 인당 3?
전화할게요.
3에 해주지 뭐.
아직 오픈도 안 해서 가격도 안 나오는데 지금 저거 물어요.
무제한 3. 어? 술 술 아주 무제한 인당 3. 그럼 10번 모시고 하자.
그 피곤하네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별도로 공지하는 걸로.
네.
예.
네.
예. 지금까지 심현보였습니다.
우성민이었습니다.
네, 정호영이었습니다.
네, 오지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회사 가야 돼.